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강원도에서 오늘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됐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소형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해 합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이 비행체는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크기, 형태 등이 유사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참은 덧붙였습니다. 이 비행체는 길이 1.8m, 폭 2.4m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이 공개한 사진에 나타난 이 비행체는 하늘색으로 긴 주날개와 꼬리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군 당국은 지난 2014년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 강원도 삼척에서 북한군 무인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8월과 지난해 1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목격돼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의 집권 보수당이 어제 실시된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전체 650 지역구 중 647개에 대한 개표가 완료된 현재 보수당은 총 316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는 과반 의석에 필요한 326석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이전보다 12석이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은 기존 의석에 31석을 추가로 확보해 261석을 확보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35석으로 19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메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초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의회 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번 조기 총선을 추진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영국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정부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의회가 아키히토 천황이 퇴위하고 아들인 나루히토 왕세자를 새 천황으로 즉위하도록 하는 특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천황이 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한 특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생전 퇴위를 대상으로 하는 아키히토 현 천황으로 한정했으며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아키히토 천황의 퇴임과 나루히토 왕세자의 즉위 시점을 내년 말로 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어제 미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며 자신은 이 같은 요청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시리아 정부군과 가까운 무장 세력의 공격용 무인 비행체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미군 주도 국제 동맹국은 어제 알탄프 기지 동쪽 60km 지점에서 이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에서 발사된 폭발물은 폭발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미군은 곧바로 F-15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를 격추시켰습니다. 미 전투기가 공중에서 적의 비행체를 요격한 건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군 관계자는 격추된 드론이 이란이 만든 샤헤드 129 기종이라고 밝혔지만 조종사가 이란 군인이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 2명을 살해했다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중국인 2명이 이미 살해된 것 같다는 정보를 받았다면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모든 형태의 테러에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9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맹 간의 약속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하며 어느 시점에 대화 재개를 바라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남북한 관련 단체들이 추진했던 남북 공동행사의 평양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서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미한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한 동맹 차원의 약속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꿀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9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동안의 외교 활동에 대해 평가하면서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미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며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관련 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특히 두 나라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상 간 첫 만남인 만큼 정상들의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 중 계략적인 일정과 의제 등 구체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 실장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미한 동맹의 발전 방향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미한 정상 간의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국 방문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다음 달 7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 이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등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도 양자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언젠가 북한과 대화하기 원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적으로 간주되는 행동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what we consider to be provocative actions and destabilizing actions in that arena.
헤던 워터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전날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는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멈출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어느 시점에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기 바라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them to stop those destabilizing activities. We hope at some point the talks could resume, but we are nowhere near that point.
노어트 대변인은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과 관련해 사드는 주한미군과 동맹을 보호할 뿐 아니라 영내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북한의 행동이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를 늦추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표현하진 않겠지만 이는 미국 정부의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I don't want to characterize it as that, but that's something that is incredibly important to the U.S. government. This is a conversation that's taken place at the highest level.
노트 대변인은 최고위 당국자 간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사드 추가 배치가 보류된 상황을 확실히 알고 있지만 사드 배치는 당시 동맹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계속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날 오전 백악관 측 그리고 제임스 메리스 국방장관과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한국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며 신속히 배치가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사드 배치를 사실상 연기한 한국 정부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드 전면 배치와 관련한 환경 관련 우려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좀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하도록 두 나라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이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북한의 이 순항미사일은 러시아가 개발한 KH-35 우란의 개량형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8일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2015년 2월 신형 고속함에서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과 동체 형상이 동일합니다. 당시 100km를 비행한 함대함 미사일은 러시아가 개발한 KH-35 우란과 유사한 기종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이 8일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도 동체가 KH-35 우란과 동일한 형상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우란은 길이 3m 85cm, 무게 480kg, 직경 42cm, 속도는 음속 0.8입니다. 북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이 우란과 동일한 형상인 만큼 재원도 거의 같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계속 실험하고 있는 게 이제 그 2015년 2월 달에 한번 조그만 유도탄 미사일 고속정에서 발사한 거 있어요. 그거를 지대함용으로 개조한 것 같거든요. 그게 원래 소련의 KH-35라는 게 있는데 우란, 그거를 도입해가지고 개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함대함인데 원래는 그 지대함도 되고 뭐 헬리콥터에서 투하하는 공대함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 개조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문제는 이 같은 재원의 북한 순항 미사일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규정이나 유엔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 않아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측은 무게 500kg 이상의 탑재체를 300km 이상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우주 발사체 등 로켓 시스템, 그리고 순항 미사일과 무인 비행체 시스템의 국제 이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8일 발사한 지대함 순항 미사일은 최고 고도 2km로 200km를 비행했으며 무게도 500kg을 넘지 않아 국제 규범에 위반되진 않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지대함 순항 미사일 발사는 교묘하게 국제 제재를 피해가면서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8일 발사한 지대함 순항 미사일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차량에 실려 등장한 원통형 발사관 4개짜리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지금껏 썼던 신형 미사일은 그간의 열병식에서 모두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 중 아직 쏘지 않은 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뿐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KN-06부터 시작을 한다면 KN-06 대공 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거 이거 쐈죠. 그 다음에 요 다음 게 SLBM 북극성이 나왔거든요. 퍼레이드에. 근데 이제 북극성 그거는 올해는 안 쐈죠. 작년에 쐈죠. 그 다음에 이제 북극성 2형 나왔으니까 그건 이제 올해 두 번이나 벌써 쐈죠. 그 다음에 스커드 발사했죠. 그 뭐 날개 달려서 뭐 정밀 유도 스커드 개량인가 해가지고 발사했지 않습니까? 지대함도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기축한 거. 화성 12호라는 거, 자기들 말로 하와이하고 알래스카까지 날아간다는 거. 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뭐 거의 다 발사를 한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퍼레이드에 갖고 나온 것들 신형을 차례대로 다 공개했다고 봐야 되겠죠.
김동엽 교수는 아울러 지금 북한 미사일 전략의 핵심은 거부적 억제 전략으로 보이지만 ICBM의 기술적 한계로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응징적 억제 전략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시험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이 지난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 등장했던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 미사일이 해상의 함선을 지상에서 마음대로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이며 동해에 띄워놓은 가상의 목표 선박을 탐색해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군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강원도 전방지역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소형 비행체가 발견됐으며 지난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크기와 형태 등이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체는 길이 1.8m, 폭 2.4m로 정찰 목적으로 보이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늘색의 이 비행체는 긴 주날개와 꼬리날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비행체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는 10여일 정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준비태세를 확대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전직 미 국방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또 이 관리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브라함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8일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It's therefore my assessment that China is unlikely to change its broad approach toward North Korea. Doing so would require a substantial revision.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전략적 완충지대로 있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이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것을 거의 방지하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자 역할에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변화를 적극 주도하기보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계속해서 관리자 역할을 할 경우 중국의 광범위한 이익의 대가와 위험이 따를 것이란 계산을 하도록 해야만 중국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에 대해서는 대북 관여를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에 미온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으로 동맹 관계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외교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노력이 북한의 원조를 제공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잠재적 노력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 전 차관보는 동맹관계의 중대한 균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이견들을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의회는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해 미군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무기체계 전개 등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ould be to support efforts to enhance U.S. military postur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또 한국이 최신 무기들을 도입해 방어 노력을 강화하도록 미 의회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출석한 랜드 연구소의 앤드류 스코벨 선임 연구원은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정권의 두려움이 중국에까지 미치고 있어 대중 의존도까지 낮추려 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외교관계위원회 실라 스미스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물론 일본과 한국도 북한과 교역을 거의 끊어 대북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다며 3국 공조는 물론 유엔 등을 통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 토머스 셰넌 정무차관이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 준비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셰넌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만나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셰넌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세부 일정을 논의하고 북핵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전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남북한 민간단체가 추진했던 6.15 남북공동행사 평양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민간 교류의 전제 조건을 놓고 남북한 당국 간의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이 앞으로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남북한 관련 단체들이 추진했던 남북공동행사의 평양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행사 방식을 남북한 분산 개최로 대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손미희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변인입니다.
우리는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6.15 공동행사를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정부가 아직도 6.15 공동행사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여러 물리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6.15 공동행사를 각기 분산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2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만나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여는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달 23일엔 공동행사 실무협의를 위해 한국통일부에 대북 접촉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이후 팩스 접촉을 통해 행사 장소로 개성을 제안했으나 북한 측이 평양을 고집해 이를 수용했습니다. 북한 측은 그러나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6.15 행사의 분산 개최를 결정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7일 오후 팩스로 북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민간 교류 재개보다 6.15와 14 남북 정상선언의 이행이 먼저라며 사실상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행사가 분산 개최에 그치게 된 배경에는 북한의 이런 입장이 작용했다는 관측입니다. 남북 간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측이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부분적으로 재개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와 종교단체들에게 대북 접촉을 승인했는데도 지난 5일 북한으로부터 방북을 거부당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엔 지금까지 대북 접촉 신청을 추가로 승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에는 20여 건의 대북 접촉 신청이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접촉 신청을 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당초 7일이나 8일 통일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늦어지고 있다며 북한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통일부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9일 정례 기자 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교류 등 남북 관계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해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한국 새 정부의 민간 교류 재개를 놓고 대북 제재 중단을 압박하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보다 구체화할 때까지 이런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일 것이라고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올해도 전체 곡물 수확량은 수요보다 110만 톤가량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8일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170만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70만 톤의 쌀을 생산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북한 주민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7kg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의 강냉이 생산량도 24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 강냉이 20만 톤을 수입해 내년까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26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민 1인당 강냉이 소비 예상량은 82kg으로 집계했습니다. 북한 주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할 쌀과 강냉이를 합하면 139kg으로 주민 한 사람이 하루 380g의 곡물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엔의 1일 권장량 600g의 63%에 불과합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올해 쌀과 강냉이 확보량은 430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FAO가 추정하는 북한의 연간 곡물 최소 소유량 540만 톤보다 110만 톤 정도 부족한 양입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부족분 가운데 약 50만 톤은 6월 말 수확 예정인 밀과 보리, 감자 등 임오작 작물과 가을에 수확되는 콩 등으로 충당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뭄 등으로 임오작 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밀, 보리 생산량이 지금 그 가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최근에는 임오작 그 재배 면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재배 면적이 준데다가 또 올해 가뭄 때문에 타격을 받으면은 그 아무래도 임오작 그 타격을 받으면은 곡물 수입이 늘 수밖에 없어요.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3천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해 총 11만 3천 톤의 돼지고기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10개 아시아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양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최근 평양에서 조선 소년단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소년당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를 메고 이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북한 당국의 소년단에 공을 들이는 것은 젊은 세대를 김정은 체제의 전위대로 키우려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청소년 조직인 조선소년단 8차 대회가 6일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5 문화에 관해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을 미워하고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원수들이 덤벼든다면 항일의 아동단은 전하의 소년 근위대원들처럼 용감하게 싸울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사에는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일환 근로단체 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북한의 청소년과 청년 조직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해 6월 창립 66주년을 맞아 소년단 대표 2만여 명을 평양에 불러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소년단 창립 70주년 행사에는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소년단과 청년 동맹 등을 중시하는 것은 젊은 세대를 장차 김정은 체제의 전위대로 삼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래도 뭐 기성세대 뭐 40대 이상 자기보다 윗사람들을 통솔하거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고 현재 그 10대 소년들, 청소년들을 자기 친위대 결사들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나름대로 충분한 계산이 깔린 신세대 육성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 소련의 청소년 조직을 본따 만든 소년단은 만 7살에서 13살 사이 모든 청소년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평생 소년단 청년동맹 직맹으로 이어지는 조직 생활을 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소년단입니다. 소년단에 가입하면 목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지난해 공개된 러시아의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를 보면 평양의 8살 소녀 진미가 소년단에 입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정직한 군대로 복색에 달아나는 것은 굳게 맹세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또 미국을 증오하는 계급 교양 수업도 받게 됩니다.
난 인민군대가 돼서 미국 남들을 덕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흉악한 미국 남들을 구림이 아니라 진짜로 덮쳐버리고 싶습니다.
또 좋은 일하기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고철 모으기, 토끼 기르기 등을 통해 돈을 모아 군대에 무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북한 청소년들은 13살에 소년단이 끝나면 이어 청년 동맹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난해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 동맹으로 이름이 바뀐 이 조직은 각급 학교와 공장, 군 부대에 조직돼 있으며 14세부터 3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소년단과 함께 청년 조직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평양에서 청년 동맹 9차 대회를 열었는데 청년 동맹 대회가 열린 것은 1993년 이후 23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북한의 젊은 세대가 김정은 정권을 떠받드는 전위대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장마당 세대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지난 2008년 한국에 입국한 30대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80년대 세대들부터 지금 경제난 속에서 좀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아주 민첩한 그때 10대, 20대가 바로 저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수령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장마당 세대들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외부 세계 문화에도 익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대만큼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젊은 세대는 여전히 수령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2003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최수경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수령 신성 의식이 많이 남아있고 절대 불가침한 그런 수령에 대한 그런 뭐 아주 충직스러운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유일한 사람에 대한 어떤 신성화나 이런 거는 여전히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북한의 소년단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밝고 명랑하게 자랄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것도 인권 위반이고요. 아시다시피 저도 그 당시 냉전시대 때 북한과 너무나 비슷하던 공산주의 독재 국가이던 루마니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사실 독재자의 신격화, 독재자의 개인 숭배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동권이 심하게 위반됐죠.
유엔 아동보호협약은 어린이들에게 정치적 이념과 충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장마당과 돈주 같은 시장 운영 체제가 널리 확산된 북한이 다시 과거의 계획 경제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경제 제재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가 8일 김정은 정권의 운영 구조와 경제 실태 분석이란 제목의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의 경제 사정이 지난 수십 년에 비해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정책이 체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급 체계가 오래전부터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북한이 현재 많은 부분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거의 계획 경제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장마당이나 돈주 같은 시장과 시장 운영 체제가 널리 확산했고 활동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공식 장마당 외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시장이 도별로 40.6개가 있고 100여 가구는 10개의 돈주 업체를 운영해 1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경제 운용 개선과 정권의 정통성 강화에 수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시장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중앙정부가 시장 규제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확대하고 중요성도 증가하면서 당과 군이 더욱 민간 부문에 의존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사정이 밝은 중국 옌벤대학 진창희 교수는 최근 BOA에 북한 정권이 이제 장마당 활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서 권력과 시장이 결합하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권력과 시장이 결합하면서 특권층이 일반 주민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민들 사이에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고서는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경제 제재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재가 북한 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북한 정권이 자원을 평양으로 재분배하도록 유도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현저하게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시장을 통해 재분배해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성장이 지속하려면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와 식량 등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계속된다면 북한이 경제 제재의 효과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 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멕시코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 간수가 2명 줄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다. RFA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지난달 16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25 이행 보고서에서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2년 북한 외교관은 7명이었지만 지금은 5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라 현재 북한 공관과 북한 외교관이 한 개의 금융 계좌만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 수를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대북 매체인 아시안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현재 북한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가격은 1kg에 16,000원, 경유는 9,000원에서 10,000원입니다. 1리터로 계산하면 휘발유는 5월 초 18,000원에서 22,000원으로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 경유는 리터당 1840원에서 1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름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산 공산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북한산 입쌀은 1kg에 5,200원, 옥수수는 1,800원에서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북부지방에서 중국 위안화에 대한 북한 돈의 환율은 1 위안화당 1,280원으로 올해 초 1,210원, 5월 초 1,240원에 이어 북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식료품 분배 감시단을 파견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밴쿠버의 민간단체인 First Steps는 5일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분배 감시단이 올해 도착한 물품 수량과 지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3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배 감시단은 일주일 동안 평안남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북한에 지원한 메주콩과 북한 밀양 영양소인 스프링클스의 분배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자와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의 전통장을 담그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해마다 마련하고 있는 고추장 담그기 행사가 올해도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간 양념에 달달하면서 매운맛을 내는 고추장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좋아하는 양념입니다. 이 고추장을 만드는 행사가 서울 양천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고추장 맛있게 담급시다.
화이팅!
맛있게 만들게요. 이쪽으로 저 오세요. 지금
된장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과 탈북자,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다 같이 고추장 만들기를 했습니다. 매년 새터민 다문화 가족과 함께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에선 올해도 많은 양의 고추장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담궜습니다. 손수은 양천구 부녀회장입니다.
우리는요 매년 해오지만 우리 다문화와 저기 새터민이 우리 전통 문화, 전통장 담그기, 고추장 담그기에 알리는 그런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를 우리 틈새계층이나 조선 가정에게 나누어 드리는 행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탈북민,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정성 들여서 만든 고추장은 지역의 저소득 계층에게도 나누어집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탈북자들이 이번 고추장 만들기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손수은 회장은 매년 참가하는 새터민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터민 분들도 뭐 연세들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런 전통장 담그기는 안 해보신 것 같고요. 너무 좋아라 하시고 이렇게 또 고추장을 하나씩 나눠드리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 소금도 한 조각 넣고요.
소금물 좀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를 잘 풀어주세요.
참여한 탈북자들 함께 앞치마에 머리수건까지 단단히 하고 열심히 고춧가루와 된장을 섞어서 고추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고추장으론 다 같이 즉석에서 떡볶이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떡볶이는 가래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고추장을 넣어 볶은 음식입니다. 떡볶이를 처음 먹어본 탈북민도 있었는데요. 갓 담근 고추장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니 그 맛이 더욱 좋습니다.
직접 고추장을 담가서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떡볶이를 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었어요. 아직 이 떡볶이 문화도 잘 몰라가지고 너무 맛있게 새로운 이렇게 감을 느꼈어요.
우리 다문화와 새터민이 함께한 고추장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한 탈북민은 무엇보다 다 같이 함께 모여 서로 정을 나누고 또 화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하루였어요. 올려 사니까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또 이게 나한테 사라진 건 적지만 이거 만드는 양이 정말 상당한 양이에요. 내가 가질 때는 한 통이지만 이 많은 걸 이렇게 정말 세터민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들한테 돌려주는 것 참 정부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나눔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고추장을 담그고 자신이 만든 고추장이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이 새롭다고 이야기하는 탈북민도 있었습니다.
이게 남한에 와서 처음 참가했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북한에서는 가정마다 담그지 이런 나눔 행사 이런 게 없거든요. 아 그래서 아 여기 와서 새로운 거 보면서 아 정말 이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문화, 세터민, 그러면 한국 모두 다 한 문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고 멋있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제는 알았으니까 계속 참가하고 싶어요.
다 같이 모여서 고추장을 담그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탈북민들은 남한의 고추장과 북한의 고추장 담그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함께 해보니까 저희도 하고 틀리는 거예요. 저희는 물엿 같은 것도 여기다 넣는 것도 몰랐거든요. 아, 저희는 보리 있잖아요. 겉보리. 겉보리를 엿기름 그걸 갈아내서 넣기도 하고 보리쌀이 이렇게 싹힘이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추장 담글 때 보리도 훅 삶아서 엿게 되면 한 몇 달 지나면 그게 다 싸가요.
한반도 미래여성협회 류경옥 회장은 남한 주민과 함께 고추장을 만들어 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작은 통일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립되는 체제 속에서 한 생을 살다 왔지만 저희들을 하나도 간격 없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어울림이 잘 되니까 뭔 좋은 통일이라 생각했어요. 뭐 음식은 정성을 들여야 맛있다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담근 고추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 고추장 중에서 가장 멋진 고추장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문화와 세터민과 함께하는 전통장 담그 고추장 담그기에 함께해 주신 회장님들 정말 고생.
이 고추장 만들기 행사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도 스스로 참여했습니다. 벌써 3년 넘게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민도 있었는데요. 탈북자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며 봉사한 지역 주민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통일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한민족이라는 그런 그 이질감 없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만든 우리 전통 고추장 맛있게 맛있는 비빔밥에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마음으로 비빔밥처럼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너무 힘들긴 하는데 이 고추장을 전달하는 그 뭐라 그럴까 이 문화를 가르쳐준다는 그 자부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세터민분들이 더불어 같이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
내년에도 세터민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고추장 만들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인데요. 하지만 고위공직자 인선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한국의 산업발전의 바탕이 된 제1세대 원전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벌써 한 달이 됐군요.
네, 지난달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10일 오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를 확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연일 화제의 움직임 또 화제 업무 지시 등으로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취임 한 달을 맞아서 한국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한 달을 평가하는 다양한 각도의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아주 쉽게 숫자로 정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도 기사가 있는데 이거 좀 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아, 숫자로 문재인 정부의 한 달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군요. 네. 어떤 숫자들이 있습니까?
먼저 제일 큰 숫자가 84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만들어진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치의 지지율을 84로 표현했습니다. 아, 오늘도 갤럽이 발표하는 국정수행 지지도 결과가 발표됐는데 예. 이 84%보다는 2% 떨어진 82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공행진이다 이런 표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높은 지지율은 소통과 통합의 국정 운영을 강조해온 노력의 결과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높은 숫자 61이 있네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열었던 청와대 브리핑 횟수입니다. 앞선 정부에서는 청와대 브리핑실에 기자들이 모이는 횟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다고 하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상당히 바빠졌답니다. 매일 이 브리핑실, 기자회견실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뭐 50명, 100명이 있을 정도로 이 브리핑실 제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61차례 크고 작은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이 가운데 3차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경우였습니다.
네.
아, 문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지명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을 직접 발표해서 화제를 낳았고요. 청와대에서는 오늘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서 더 블루하우스 KR이라는 영문명으로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을 공개하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통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들 뭐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첫 단추는 잘 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선 문제만큼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발목이 잡혔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들이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내각을 제대로 꾸려야 국정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가 아주 가까스로 처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외교장관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여기서부터 지금 제동이 다시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경제부총리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만 채택되고 나머지 인사들은 부적격하다는 야당 측의 반대와 거부로 오늘 청문회 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대통령이 물론 인사권이 있지만 국회에서의 검증 절차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네. 뭐 경륜과 자질을 검증하고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뭐 다각도로 검증해내는 국회 역할이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제동이 걸려있는 인사들, 외교장관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이런 사람은 절대 한국의 고위공직자 돼서는 안 된다. 이런 5대 원칙에 맞지가 않고
네.
국가관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 쪽에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 원칙이라는 것은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위장 전입한 것,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탈세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은 한국 고위공직자가 될 수가 없고 가족관계들까지 인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네. 있습니다. 지금 인선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고요?
네네. 강경화 후보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외교 장관이 될 수 있다. 외무고시를 거치지 않은 첫 번째 외교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있는
네.
후보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3명의 유엔 사무총장과 일을 했던 오랜 국제사회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 전문가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관련 위장 전입 문제와 세금 체납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청와대가 인선 기준 스스로 깨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압박을 했고요. 급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오늘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뭐 야당 쪽에서는 지금 결사반대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여론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일고 있습니다.
네.
반대를 위한 반대냐, 이거 안 된다. 여성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냐, 이것도 안 된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네.
여성단체와 여성 국회의원들이 단원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또 국제구호 및 개발협력 관련 130개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도 지지 성명을 내는 등 지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아주 지금 마음이 급한 상태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그 G20 정상회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없이 준비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야당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갔고요. 여론과 청와대 강경화 구하기, 뭐 어제 오늘 한국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한국의 1세대 원전의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있군요. 고리 1호기가 활동을 멈추는 겁니까?
네. 한국의 아주 역사적인 원전입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24기의 원자로 가운데 아주 막형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78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40년간 한국에 전기를 공급해왔던 고리 1호기입니다.
네.
고리 1호기가 있는 곳은 부산 기장군이고요. 1970년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에 뭐 4분의 1이 투입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고
네.
돈이 없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빌려와서 진행된 사업이어서 무모하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한국이 산업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발판이 됐다는 거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40년 동안 이 가동됐던 원자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절차를 밟게 되겠군요.
네네. 설계 수명이 원래 30년이었는데 그동안 10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도 쉴 때가 됐다는 것이 원자재 위원회 오늘 심의 결과입니다. 고리 1호기는 오는 18일 자정을 기해서 가동을 멈추게 되고요. 핵연료 냉각 등 안전성 검사를 거쳐서 앞으로 5년 동안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해체를 위한 설계, 방사능 오염 현황 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거친 뒤에 2022년이 되어야 완전한 해체를 위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지구촌 오늘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 국가들이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했죠. 이들은 카타르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테러리즘을 후원하고 또 중동 각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건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 카타르 단교 사태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